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29장 9절 말씀부터 보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보면 뭐 몇 장에 걸쳐서 한 주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몇 절을 통해서 한 주제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특징은 그 주제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나누게 될 그 9장, 29장 9절로 15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9절 10절 본문 말씀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뭐 여러분들과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우리의 현대적인 문화에도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빛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척을 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들이 눈먼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에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는 그 그리스어 예, 아포크리포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이 잘 이해되도록 계시록에 인을 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먼저 읽는 것보다 다른 책을 읽고 난 후에 나중에 읽는 것이 좋다라는 또한 의미도 있어요. 계시록이 상징하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봉해진 책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러한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볼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갔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붐볐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때는 뭐 엄청난 그런 붐빔이었죠. 그래서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을 보면요, 어떤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인해서 붐빌 때는 600만 정도 된다라는, 좀 요세푸스의 글이 조금 이 포장되고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 그래요. 성전이 항상 붐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조를 외우고 희생제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멀리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저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터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크게 복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 목동에 사는데요. 목동에 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근처를 오늘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곳에 그 파농궁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고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뭐 그런 시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딱하고 한스럽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 종교로 말미암아 저것이 저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도 강조하는 게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서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참 많은 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왜요? 옳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말이죠. 15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른 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2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의미와 메시지를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예와 영광에 대해서 이제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볼게요.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예와 영광이 있을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벙어리가 들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눈먼자가 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영적 소경들이 영적 벙어리가 다 이거 보고 듣고 말하게 될 거란 말이죠. 19절을 볼까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러분들은 오래된 진부한 생각들을 아마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눈이 먼 장님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보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만큼 더 심한 귀머거리가 없단 말이죠. 오늘날 이사야의 시대처럼 거기에 고집센 장님들이 많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느냐 하는 겁니다.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놀라운 무언가로 분리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3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령 받들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는데 30장과 31장은 이건 한 꾸미로 이렇게 같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30장과 31장의 주제는 유다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경,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30장과 31장 이 두 장은 비록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주는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해요. 미련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둔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경고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의 주제를 삼아본다면 이집트와 동맹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책망입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것이 여러분 네 번째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 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즉 이스라엘에 애굽과 친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주변 나라들과 정치를 잘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올바로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지금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분명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맹장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감기약 먹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맹장이 걸렸으면 맹장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라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감기약만 먹고 지금 그렇듯이 애굽과 친교를 맺으려고 하니 하나님께 계속 막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그 신기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그 복사 열 이런 것 때문에 따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보이는 그것이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그걸로 갔다가는 그만 큰 낭패를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과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신기류를 쫓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거 뭐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15절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낭패를 보려고 하는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인 겁니다. 30장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은 새 힘을 넣습니다. 능력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넣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아시리아를 다루신다는 선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0장 31절 33절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는 거, 거기를 먼저 보죠. 30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시리아에는 대환란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벳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들이 숭상되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안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곤 했었죠.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이 구절에서 불의 못 가운데서 가장 나쁜 지점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가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 미래의 이스라엘은 잘못된 동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다섯 번째 화가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이시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다 못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로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심에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쫓아가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쭙곤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려고 하는가. 요즘에 보면은 뭐 흔히 요즘 뭐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니까 은행 잔고를 의지하려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뭐 권세가 있고 뭐 자기 집안이 어떻고 참 이런 것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31장 5절을 보실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보았듯이 히스기야 시대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어하시고 보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도시에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정한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아무리 애굽이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앗수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31장 8절을 봐보세요.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겠고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겠다.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도움과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